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모스크바 시각으로 17일 오전 6시부터 투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아조프스탈 제철소의 재앙적 상황을 고려해 순수하게 인도적 원칙에서 모스크바 시각으로 17일 오전 6시부터 우크라이나 부대와 외국 용병의 적대 행위를 그만두고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기를 내려놓는 이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우폴 도심을 완전하게 소탕했다면서 남은 우크라이나군이 제철소에 들어가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17일 6시부터 1시 사이에 무기와 탄약을 놓고 백기를 들고 제철소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있는 군인들을 모두 없애면 러시아와의 협상은 없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매체 프라우다와의 회견에서 마리우폴에 있는 우리 군대, 우리 사람들을 없앤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어떠한 협상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영토와 국민을 두고 협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의 교착 상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마리우폴을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마리우폴 항을 점령하면 2014년에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같이 보도하며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한 무기에 대해선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되어 온 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 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영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망적인 국방력 강화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밝히시면서 나라의 방위력과 핵전투 무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셨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리비아 근해에서 난민들을 태운 배가 뒤집어져 35명이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엔이 16일 밝혔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 IOM은 전날 리비아 서북부 사브라타 인근 해역에서 목재 선박 한 척이 뒤집혔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가기 전에 출발하는 주요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IOM 측은 시신 6구를 수습했고 실종된 29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왜 배가 뒤집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해안에서는 난민들이 해상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IOM에 따르면 지난주에도 적어도 53명이 리비아 해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리비아를 떠난 난민들 가운데 9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익사했습니다. 프랑스의 극우파 대선 후보 마리 르펜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천 명이 16일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리 르펜 국민연합 후보는 오는 24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맞붙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르펜 후보를 쉽게 꺾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16일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반 극우 구호를 외치고 르펜이 이길 경우 민주주의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30개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시위는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미국 국경경비대가 3월 멕시코 국경에서 21만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멕시코 국경에서는 16만 9천 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월경하려는 사람들이 늘어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적 정치적으로 큰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2019년에 열리고 난 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연속 취소된 평양 마라톤 대회. 올해는 열리나 싶었는데요. 역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취소됐습니다. 이 평양 마라톤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10대 마라톤으로 꼽히기도 했었죠. 자, 세계 6대 마라톤이라고 하면은요. 미국 보스턴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뉴욕 마라톤과 함께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 영국의 런던, 그리고 일본의 도쿄 마라톤을 꼽습니다. 이 장거리 마라톤 경주 거리는요, 42.195km죠. 그런데요, 이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울트라라는 말은 어떤 수준 이상 그 넘은 경지를 뜻하는데요.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하면 거리와 시간이 보통 장거리 마라톤보다 더 깁니다. 50km, 100km, 그보다 더 뛰어하는 경기도 있죠. 시간은 24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는데 뭐 최대 일주일 동안 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울트라라는 말의 의미가 다가오시죠. 그런데요, 최근 열린 미국의 한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한 한 청년이 화제가 됐습니다. ABC 뉴스가 이 청년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름은 자크 베이트이고 20살이 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지난 1월에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콜드워터 럼블 울트라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당시에는 19살이었고 무려 160km를 완주했습니다. 10대 나이로 완주한 건 이 청년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달린 시간은 28시간 6분 36초였습니다. 하루 종일 뛰고 4시간을 더 뛴 거죠. 더 관심을 끄는 것은요, 이 청년이 자폐증을 앓고 있고 이 경기를 위해서 7개월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폐증은 발달장애의 하나인데요. 신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타인과 소통이 안 되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일어나지 않아서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 같은 상태라고 해서 자폐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달리기는 특별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0세가 된 이 청년은 20살 생일 전에 마라톤을 완주할 목표를 세웠고 이루게 된 것이죠. 이 청년의 성공에는요, 이 엄마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다는데요. 개인 코치를 고용하고 전문 서적에 멘토까지 영입해서 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예, 자크는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10대에 이 경기를 완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살이 되기 전에 하고 싶었다면서 달리면 기분이 좋고 특별히 160km 완주는 멀리 가야 하고 끝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 자크 씨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올가을 열리는 160km 울트라 마라톤, 그리고 당장 이달 말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100km 대회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아들의 성취를 보면서 엄마인 니나 씨는요,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자크의 도전이 자폐증 아이의 부모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말했는데요. 아이들의 생각과 꿈,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자크 청년의 이야기는 많은 미국인들을 감동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한 영화 제작자가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제작비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4월 세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노숙자. 미국의 부동산 사이트인 apartmentlist.com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월세가 33%나 올랐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 실직과 이혼, 가족의 사망, 건강 문제 등으로 갑자기 거주지를 잃고 노숙자로 전락한 50세 이상 연령층이 늘어나며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남서부 애리조나 최대 노숙자 쉼터의 사회복지사는요, 고령의 노숙인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들은 꼭 정신적 질병이나 학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월세가 올라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 노숙인 수는 향후 10년간 약 4배가 될 것으로 학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는 지난 30년간의 인구 자료를 근거로 연구한 결과 노숙을 경험한 65세 이상의 미국 인구가 현재 4만 명에서 2030년에는 1만 6천 명으로 4배로 뛸 거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부터 뉴욕에 이르기까지 주요 도시의 정책 위반자들은 점점 더 늙고 건강은 악화하고 치솟는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부터 약 20년간 태어난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를 수용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소득층 고령층을 위한 주거시설이 앞으로 점점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취약인구센터는 미국의 고령 노숙자 수만 명 가운데 약 절반은 생애 최초 노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은퇴는 이제 더는 황금빛 꿈이 아니다. 저소득 노동자 상당수가 은퇴와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미국에서 7천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고령 베이비부머가 이미 70대 중반에 들어선 가운데 2030년이 되면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노인의 기준선인 65세를 넘어섭니다. 고령 노숙인들은 보험, 연금 혜택 등이 없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사회보장연금 액수가 더 적은 것도 이들의 주거 안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램데시비르. 11일 미국 병원 약사회에 따르면 램데시비르는 2021년 병원 처방 약물 중 지출액 비중이 약 10%에 차지한 가운데 2, 4위 약물을 합친 것보다 지출액이 컸습니다. 특히 미국 내 백신 접종률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램데시비르는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인데요.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 항바이러스 제제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인 RNA 복제를 막아서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습니다. 이 램데시비르는 애초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를 개발하던 약물이었는데요. 2020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코로나 환자 대상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고 이후 경증 환자들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램데시비르 실적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해 전체 매출이 2020년 대비 11% 늘어난 2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함지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또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먼저 이번 주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내 한국 측 시설을 계속 철거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금강 호텔에 이어 금강산 골프장도 해체되고 있는 정황이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예, 금강산 관광 뭐 현재 중단된 상태잖아요.
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격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 남측 자산을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고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5개월 후인 지난달부터 해금강 호텔의 철거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해금강 호텔의 해제 정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금강산 해금강 호텔에서 변화가 처음 포착된 건 지난달 6일이었습니다.
네.
BOE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를 통해 확인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5일부터 9일 사이에 촬영한 위성사진 자료를 통해 6일부터 해금강 호텔의 오른편, 즉 북쪽 부근의 옥상 부근에서 구멍이 뚫리거나 대형 중장비가 올라선 듯 전날과 달리 어두운 색깔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보도를 통해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해체가 이뤄진 점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건물은 하루가 다르게 층수가 낮아졌고 건물 앞쪽 초원지대에는 건물 자재가 쌓였습니다. 참고로 해금강 호텔은 한국 현대 아산 소유의 건물인데 북한은 별도의 통보나 협의 없이 철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골프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강산 골프장은 한국의 리조트 기업인 아난티가 현대 아산으로부터 임대한 대지에 세운 시설입니다. 그런데 한국 통일부 당국자가 12일 기자들에게 해금강 호텔 외에 골프장에 대한 북측의 추가적 철거 동향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관련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BOA가 위성사진을 통해 본 결과 실제로 철거 동향이 관측됐습니다.
철거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금강산 골프장의 동쪽 그리고 클럽하우스 남쪽 지대에 만들어진 숙박단지에서 철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숙박단지는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 양옆과 뒤쪽으로 8개의 건물이 분포된 형태를 하고 있는데 9일까지 포착되던 중심부 건물이 10일 위성사진에선 사라졌습니다. 또 중심부 건물 북쪽에 있던 2개 동도 10일까지는 온전한 상태였지만 11일 위성사진에선 건물 일부만을 남긴 채 대부분 무너진 모습입니다.
네.
나머지 6개 동도 지붕 색깔이 이전과 달라지고 원래의 직사각형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철거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11일 전후에 금강산 골프장의 숙박단지에 대한 해체 작업에 돌입했고 현재까지 숙박시설의 중심 건물과 나머지 2개 동을 해체하고 6개 동에 대해서도 철거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처음 한국 통일부는 해금강 호텔의 철거 정황이 파악됐을 당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건물이 해체되는 장면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판단은 이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건물의 해체가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자 그제서야 북한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골프장 해체는 통일부에 의해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철거 진척 상황은 정보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된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을 방문해서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암호화폐 전문가가 중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아온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가 12일 63개월의 실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 상태였는데 이날 다시 수감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예, 그리피스 씨 방북 사건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방북 당시 암호화폐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먼저 북한을 허가 없이 방북한 사실과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을 전수한 혐의 등으로 체포가 됐던 겁니다. 그리피스 씨는 이후 약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자신의 혐의 중 긴급 경제 권한법 공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고 결국 이날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자, 지난 2년 동안 그리피스 씨 측하고 미 검찰의 공방이 치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양측은 그리피스 씨의 기소 이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와 서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열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리피스 씨의 최종 형량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저지른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다른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또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정권을 돕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63개월에서 78개월 범인의 형량과 100만 달러를 구형했고요. 변호인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과한 측면이 있다며 24개월형과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판부는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제안한 24개월보다 약 2.5배 높은 수준으로 실제 형량이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앞서 희망 형량을 제안할 때 그리피스 씨가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그리피스 씨가 방북을 후회하고 또 미국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의 서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전히 그리피스 씨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100만 달러의 벌금보다는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물론 10만 달러는 변호인이 제안한 액수 2만 5천 달러보다는 4배가 높습니다.
예, 그리피스 씨 측이 항소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피스 씨는 지난 2년간 공방을 벌일 때도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인정을 꽤 늦게 한 편인데요.
네.
미국은 피의자가 미 검찰과 혐의를 놓고 협의를 하고 형량을 조정하는데 이 합의가 꽤 늦은 시점 이뤄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그리피스 씨가 변호인에게 꽤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완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항소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올라왔습니까?
한때 한국 깃발을 달았던 유조선이 매각된 후 한국 항구를 떠나면서 북한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했고 출항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유조선은 유콘코호인데요. 유콘코호는 불과 3개월 후 실제로 북한에 유류를 나르는 등 대북 제재 위반 핵심 선박으로 다시 태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뉴콘크호 이름이 좀 익숙하네요.
네, 뉴콘크호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주목한 유조선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여러 차례 불법 활동을 보도했던 선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북 제재 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뉴콘크호가 지난해 북한 서해상과 타이완 인근에서 여러 차례 불법 환적에 가담했다며 구체적인 위성사진 자료와 이동 경로 등을 공개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불법 행위에 연루된 만큼 뉴콘코호가 올해 보고서에 언급된 횟수는 다른 선박들보다 월등히 많은 62회에 달합니다.
아, 그런데 VOA가 취재한 결과 이 유조선이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한국 선박으로 나타났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등록 시스템과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뉴콘코호는 1996년 우근호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등록된 4,702톤급 유조선으로 2010년부터는 이름을 우봉호로 바꿔 운항해왔습니다. 그러다 2019년 2월과 3월 사이 한국 부산에 기항하던 시점 이름을 지금의 뉴콘코호로 바꿨고 선적도 시에라리온으로 변경한 뒤 3월 22일 부산을 떠났습니다. 유콘크호의 새 주인이 등록 정보를 변경한 뒤 한국을 떠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한국 선박이 북한을 돕는 선박 혹은 북한 선박이 된 것도 문제지만은요, 이 항만 당국에 다음 목적지로 북한으로 신고를 했고 또 항만 당국은 출항 허가를 내줬다는 건데요.
네, 유콘크호가 출항할 당시 한국 항만 당국의 다음 목적지를 북한으로 신고한 사실이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에 따르면 뉴콘코호는 2019년 2월 4일 한국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차항지, 즉 다음 목적지를 북한의 영문 코드인 KP로 적고 차항지 항구명에 북한 기타항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뉴콘코호는 차항지가 북한으로 적힌 같은 내용을 토대로 3월 22일 출항 허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뉴콘코호가 차항지를 북한으로 적어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후 이 선박이 대북 제재 위반의 핵심 선박으로 다시 나타났군요.
네, 뉴콘코호는 한국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네.
선박 간 환적을 하고 또 이후 북한에 직접 유류를 운송하기도 했고요. 다른 선박의 이름과 등록 정보를 도용해 국제 해상에 나타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한국 정부가 출항을 막았다면 이런 일도 예방할 수가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박이 최초 북한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했을 때 이 선박을 주시하고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선박이 북한 측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겁니다.
예, 그런데 VOA 취재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자료가 갑자기 수정되는 일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BOA의 질의와 보도가 나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양수산부의 공식 자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네.
전날까지 출항 정보에서 차항지가 북한으로 돼 있었지만 하루 만에 중국으로 급히 수정된 건데요. 해양수산부는 입항 당시 이 선박이 다음 목적지로 북한을 기재한 건 맞지만 떠날 땐 중국으로 기재했다며 이 떠날 때의 자료를 중국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내부 시스템에는 중국으로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열람하는 공개 자료에 입항 시점의 기록인 북한으로 보이는 오류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 선박이 입항 시점 북한을 적어냈다는 점과 그리고 실제 사실상 북한 선박이 돼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납득되는 해명은 아닙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독자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내 한국 시설에 대한 철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 북한을 방문해 제재 회피를 도운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 그리고 대북 제재 위반 핵심 선박인 뉴콘코호가 한때 한국 배였고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떠났다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재필 네 번째 시간. 조선에서 1차 귀국해서 활동한 뒤에 다시 미국에 돌아와 재정착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재필은 1892년 콜롬비안 대학교에서 의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이로써 서재필은 조선인 최초로 서양의학을 전공한 졸업생이 됐습니다. 이후 1년간 서재필은 인근 가필드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았고 마침내 1893년 정식으로 의사 면허를 얻었습니다. 당시 서재필은 가필드 병원에서 근무했고 동시에 콜롬비안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실은 서재필의 결혼 사실을 알리는 신문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제임스 화이트 대위 부부가 막내딸 뮤리엘 조세핀 암스트롱 양의 결혼식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신랑은 의사 필립 제이슨으로 워싱턴의 저명한 의사이자 워싱턴 소재 의과대학에서 현미경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워싱턴의 의사라는 기사 내용대로 서재필은 당시 워싱턴의 가필드 병원 소속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약 9개월 뒤 지역신문에서 가필드 병원의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거기에 서재필의 상세한 직무가 나왔습니다.
병리학 세균학 실험실은 완전한 장비를 갖추었고 완전한 과학적 임상적 조사를 위한 모든 현대적 편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의사 필립 제이슨이 실험실 책임자였고 과학적, 임상적 조사 활동은 그의 감독하에 진행된다.
그 무렵 서재필에게 운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앞서 서재필의 결혼식 기사에 실렸던 여인인 뮤리엘 암스트롱입니다. 그녀와 서재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재필이 묵던 워싱턴의 호텔에 뮤리엘의 가족이 묵게 되면서 그녀와 알게 되었다는 아주 간단한 회고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1894년 6월 20일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당시 이들의 결혼식을 알리는 신문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결혼식은 워싱턴의 커비넌트 교회에서 수요일에 거행될 예정이며 결혼식이 끝나면 화이트 대위의 저택에서 피로연이 이어집니다. 제이슨 부부는 7월 20일 이후 노스웨스트 14번가 916번지의 자택으로 돌아옵니다. 신부는 미국 철도우편사업 창설자인 조지 암스트롱 대령의 막내딸입니다.
그런데 서재필이 의사가 되고 가정을 꾸릴 당시 조선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일본이 내세운 조선의 개혁파 정권이 갑신정변의 실패로 망명길에 올랐던 서강범과 박영효, 서재필 등 개화파 인물들을 귀국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자문 역할을 부탁받은 서재필은 마침내 1895년 12월 25일 조국을 떠난 지 11년 만에 다시 귀국했습니다. 서재필은 조선에 있는 동안 독립협회를 설립하고 교육과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특히 세종대왕이 창안한 한국의 알파벳 시스템은 한글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96년 독립신문이라는 최초의 한글 신문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대한제국에서 협성회를 조직하고 1897년 독립회관과 독립문을 건설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독립신문이 비판적 기능을 하고 독립협회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친러시아파 정부와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자 친러파 정부와 러시아 측은 독립협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재필이 사주하기 때문이라고 서재필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재필을 미국으로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서재필은 결국 1898년 5월 대한제국을 떠났습니다. 서재필은 부인 뮤리엘과 함께 일본을 거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은 쿠바 문제로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바로 파병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황열병이 유행하면서 전사자보다 병사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미군은 월터 리드 박사를 대책위원장으로 해 군의관들을 쿠바에 파송했습니다. 당시 그는 제자인 서재필을 찾았지만 그를 찾지 못하고 쿠바로 향했습니다. 한편 서재필이 워싱턴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알았지만 리드의 부대에 들어가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서재필은 미국 군의관으로 자원해 쿠바에서 실려오는 부상병들을 치료했습니다. 서재필은 군복무를 끝내고 다시 병원 개업을 준비하던 중 펜실베이니아 대학 부속인 위스타 해부학 생물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초청받고 그곳에 취직했습니다. 연구원으로 몇 년을 보내던 서재필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04년 위스타 연구소를 사직하고 자신이 다녔던 해리 힐맨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해럴드 디머와 함께 윌크스베리에서 인쇄 문구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공적이어서 이듬해인 1905년 필라델피아 분점을 내고 필라델피아시 인명록 겸 상공록에 수록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서재필도 훗날 이 시기의 일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다시 돌아와 3년간이나 의학과 인연을 멀리하고 있었던 만큼 그 길에 낙후된 느낌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대학 연구생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만 했다. 그때 마침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한 학교 친구가 인쇄업을 경영하니 같이 해보자고 하여 나는 그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우리는 소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점차로 업무가 확장되어 1919년까지 여러 해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상당히 큰 사업을 하였다.
서재필은 무려 14년 동안 사업에만 전념했는데요.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직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직접적 이유는 한창 의사 커리어를 쌓아야 할 30대 초중반을 조선에서 다 바쳤기 때문에 3년 가까이 미국 귀환 이후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의학 쪽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일자리를 의학 쪽 일자리를 구해도 뭐 작은 연구원이라든지 이거밖에 못하기니까 일단 생계를 쌓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왕직 교수는 서재필이 사업에 졌냐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의학 쪽 자리가 부족한 거하고 하필 사업을 선택한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왜 하필 사업을 선택했을까? 저는 이제 당시 미국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금 시대, 그러니까 the Gilded Age라고 해서 굉장히 경제 성장이 활발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에는 그 서재필이 볼 때 원래 서재필은 기업가 자질도 있었거든요. 해리 힐맨 아카데미 고학생 시절에도 방학 때 장사를 해서 생활비를 벌기도 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미국 문화에서 기업가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일단 사업을 시작한 서재필은 기업인으로 성공해서 좀 그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걸 통해서 훗날 조선 독립에 기여할 경제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1918년 이후 다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을 때 엄청난 자금을 서재필이 다 개인 자금으로 다 대부분의 자금은 서재필 개인 자금으로 많이 충당을 했죠.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독립운동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사업에 전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샌프란시스코시 한인감리교회가 발행한 월간 대도 창간호에 실린 그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문명국이니 힘써 실행코자 하는 희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종교나 도덕을 발달케 하며 둘째는 지식을 배양코자 하며 셋째는 신체를 강장케 하며 넷째는 물질적 재산을 적시코자 하며 다섯째는 정부를 완전하게 조직하여 온갖 동포가 보호를 잘 받아 무슨 압제 속에든지 들어가지 않게 하고자 함이라. 문명국인은 오늘에도 이 몇 가지 목적을 위해 열심히 경쟁함이 저의 조상이 100년 전에 경쟁한 것과 같이 하니 그의 수고하는 결과로 오늘날 구미 각국에 있는 몇백만 명 남녀가 행복을 누리는지라. 이 세상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의 자손이든지 막론하고 받을 만하게 된 사람은 도와주려고 예비하고 있는 이가 많을 뿐더러 그러한 남녀는 부하고 강한 나라 국민이 가는 곳마다 공경을 받느니라.
이 기간에 사업에 전념한 서재필이 조국인 대한제국의 현실에 전혀 무감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재필은 1905년 자신을 찾아온 이승만과 윤병구를 도와 당시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낼 청원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전달하면서 미한 수호조약에 따라 한국의 독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서재필 네 번째 시간으로 그가 1차로 조선에 귀국해서 활동한 뒤 다시 미국에 돌아와 재정착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이 신임 대통령은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미국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울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회복을 외치는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체제 아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의회가 저와 협력해야 합니다. 미국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의회는 대통령인 저와 협력해야 합니다.
1933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표정은 강렬하고 진지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엄청나게 몰려드는 군중을 뚫고 홀로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연설 중 하나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은 마치 역사의 한 시대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불러오는 파도와도 같았습니다. 이 신임 대통령은 강인해 보였고요.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행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약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석 달 동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미국이 몇 년 동안 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줬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는데요. 이 새 대통령은 최악의 경제 위기인 대공황과 싸우겠다고 한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 레오노 루스벨트가 전통적인 취임식 퍼레이드를 지켜보던 그 시간에 루스벨트 행정부 인사들은 빠르게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1933년 3월 4일 대통령 취임식 날 밤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건물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취임식 날뿐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연방정부 건물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새 대통령 행정부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3월 5일 일요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오는 목요일에 당장 특별 회의를 시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국의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은행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금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5일 뒤인 3월 9일 목요일 의회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요청대로 특별회의를 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원했던 모든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불과 8시간도 안 되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강력한 새 은행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같은 날 루스벨트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2일 금요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회는 다시 한번 루스벨트 대통령의 요청을 즉각 받아들이고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루스벨트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설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따뜻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미 전역 수백만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이 새 대통령은 라디오를 듣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은행과 정치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신뢰해도 될 것 같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뒤인 3월 13일 월요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포도주나 맥주 같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금주법을 폐지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다시 한번 루스벨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1919년 미국 수정헌법 제18조에 의해 시작됐던 금주법이 1933년 12월 5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에 폐지됐습니다.
금주법 폐지 등 여러 중요하고도 어려운 법안을 통과시킨 루스벨트 대통령의 성공은 미국인들을 흥분시켰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시겠습니다. 미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민 제이크 김씨의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첫 아이를 가졌던 제이크 김씨 부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소중한 아이. 무엇보다 제이크 김씨는 집안 혈통을 이어갈 아이를 품에 안고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거의 10년을 넘게 기다렸던 아기인데 그 아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감개무량하고 그냥 감정이 굉장히 복차지더라고요. 그 심정을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의 어떤 탄생이고 그리고 그게 내 아들이라는 그 생각. 심정이 너무 벅차,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큰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또 갖게 되면서 식구가 넷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사람에게 두 아이의 탄생은 너무나 각별한 의미였는데요. 엄마를 닮은 큰아이, 아빠를 꼭 빼닮았다는 둘째를 품에 안은 부부의 모습은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얼굴이 다 있다, 큰애는요. 아들 둘을 무릎에 앉히는 김지연 씨.
안녕하세요. 아유, 잘했어.
얘는 3살이에요.
집에서는 다 한국말로만 하는데 애기, 큰 애기는 벌써 이해를 해요. 밖에 나가면 바로 영어로 얘기를 하고 집안에 들어오면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17개월? 18개월 됐네요.
봄방학을 맞아 오늘은 그나마 늦잠도 잘 수 있었다는 두 사람. 부모가 된 후 늘 시간과 싸움을 벌입니다. 두 분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오빠랑 저랑 수업하는 날이 달라요. 아기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같은 시간에 수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들수록이면 날짜를 여일 자체를 제가 뭐 월수금 듣고 오빠가 화부터 이런 식으로 달리 들을 때도 있고 같은 날에 수업이 있다고 해도 오빠가 오전에 있고 제가 오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맞춰야지 같은 시간대에 같이 들을 수는 없어요. 시간 이제 수업을. 오빠가 화요일에 수업이 있으면 제가 화요일은 애기를 보고 제가 목요일에 수업이 있으면 오빠는 목요일에 애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낮에 애기들이 낮잠 시간이 한 1시에서 12시에서부터 한 3시까지 낮잠 시간이에요, 애기들. 그럼 그 시간에 애기들 재우고 한 3시간 동안 둘이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 8시에 또 애기들 재우러 보내요. 침대에다 놓고 8시 이후부터 또 공부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공부하냐? 그냥 과제 끝날 때까지. 뭐 조금 심하면 오빠처럼 새벽 6시까지도 가고. 저는 그렇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몸이 지탱을 못해, 제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진짜 8시부터 2시 사이 그때 과제나 공부나 그때 하고
숨 돌릴 새 없이 공부하고 아이 키우다 보니 벌써 6년이란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빠는 뭐 한 학기 남고 저는 두 학기 남았지만 아직도 저희한테는 그 길이 엄청 멀어 보이거든요. 두 학기라는 게 막 하루하루 그 과제 하루하루 해나가는 게 정말 막 온 영혼을 거기다 쏟아 부어요. 저희로서는 뭐 대학 과제가 뭐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이제 제2외국어로 뭐 모든 걸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런 감정들 때문에 시험 하나 뭐 과제 하나에 진짜 영혼을 쏟아부어요. 정말
엄마 아빠가 된 후 서로에게는 조금 소홀해졌지만 학생으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싶습니다.
좀 더 지금 시간이 좀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순전히 애들을 다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좀 데리고 나가서 놀아도 주고 그러니까 보통은 애들이 잠자러 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저희 세상인 거예요. 낮에는 애들 세상, 밤에는 우리 세상. 네, 그러면서 삽니다. 그래서 요새는 진짜 사람 사는 게 아 뭐 이게 사람 사는 건지 네. 무슨 삶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네. 12시에 자면 진짜 빨리 자는 거고 과제가 그렇게 적다는 걸 의미하니까 12시 이후 뭐 1시나 2시나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면 아 오늘 끝났구나 그런 마음의 안도감이 생기고 다음날 아침 또 일어나면 또 오늘은 뭐 해야지 막 리스트가 머리에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이 예전보다 또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니까 난이도가 그 제일 어려운 전공 과목들만 지금 남은 거예요. 애들은 또 그만큼 커지니까 활동량이 많아져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누페만 넣고 이렇게 달래줬다면 지금은 공부하려고 하면 마미 뭐 해달라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또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뭐가 어디선가 우당탕퉁탕 막 소리 나고 막 뭐가 막 넘어가고 깨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애들을... 무슨 소리 나면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 맞아.
무슨 소리가 나면은 아 쟤네 잘 하고 있구나라는 신호고 뭔가. 집안이 조용하잖아요. 정막이 흐르게 이제 고요가 흐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하다가 한 2, 30분 지나서 이제 그걸 깨닫고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래서 가보면은 아주 난리 난 거예요. 뭐 아주 그 기름이고 간장이고 뭐 쌀이고 아주 그냥 뭐
학원에서 바닥에 붓고 기름 간장 염생 뭐지 색연필로 막 바닥 벽에 다 칠하고 이럴 때는 정말 조용해요. 그러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좀 조용한데요. 괜찮나요?
아, 지금 저희 시야에 있어요.
아이들이 없었다면 좀 더 편했을 유학 생활. 공부에만 전념해도 됐을 텐데. 그러나 두 사람에게 두 아이의 탄생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하는데
네, 자주 해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어디서 태어난 게 그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다 하는 게. 근데 저희로서는 얘네들이 우리가 선택을 이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목숨 건 선택을 안 했더라면 얘네들이 북한에서 태어났을 애들이잖아요. 북한에서 우리가 애를 낳으면 걔네들은 또 북한 사람으로 또 우리 같은 삶을 우리 아빠 같은 죽을 때까지 세상 밖을 못 보고 근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얘네들한테 미국 시민권,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미국 시민권이란 진짜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여느 사람들은 그냥 내가 태어나보니 미국이더라 또 내가 태어나보니 한국이더라
내가 태어나보니 북한이더라
아. 별로 의미는 없죠. 우리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저는 얘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 다 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앞으로도 얘네들이 인성이 바르게 크게끔 저희가 얘네들을 가르쳐야 되고 모든 뭐
삶의 가치와 질이 다른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자신들처럼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쌀 중에 간장이 가장 좋은 이유식인 줄 알았는데 한두 살 많은 북한에 있는 조카들의 삶과 두 아이의 삶이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만큼 제이크 씨와 지연 씨는 미국에서 아이를 키울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될 꿈을 안고 왔는데 두 아이가 태어나고 미국의 교육을 경험하고 지켜보며 정착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아이들을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기르고 싶으세요?
미국에 와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한국 부모님하고 미국 부모님들이 애를 교육하거나 애한테 가르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부모님들이 교육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한국 부모님들이 교육 방법을 보고 미국 부모님들이 교육 방법을 봤을 때 저한테 맞는 그리고 제가 아 이게 좀 낫겠다 싶은 그런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연 씨의 이런 생각은 미국 가정의 문화를 경험하는 충격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두 나라의 교육 문화를 지켜본 지연 씨는 자신과 아이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